마태복음 제6장 1절부터 18절 이 부분의 주제는 의로움인데 세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구제함, 기도, 금식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앞구절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이 사람에게 가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때 독일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군인들이 착한 루터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어떤 한 믿는 이에게 그들이 밀을 베어갈 수 있도록 좋은 밀밭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밀밭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밀을 베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군인들은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묻기를 왜 주변에 있는 다른 밀밭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믿는 이는 다른 밀밭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밀밭만이 자기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리를 가는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주된 가르침은 보상입니다. 2절부터 4절 이것은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 나팔을 불다라는 말은 아마도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까지 사람 앞에서 구제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갚으시리라는 말은 보상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믿는 이들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원어에서 이 단어의 어근은 배우, 즉 연기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배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기도할 때 매우 간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간절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기는 주님이 정죄하신 것입니다. 회당에는 많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큰 거리 어귀에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외식하는 자들의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칭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그들이 연기하는 목적입니다. 단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사람의 선현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점들을 감출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단점을 감추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단점을 사람 앞에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단점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두 가지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장래입니다. 또한 두 종류의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보상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장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대한 명성을 누리고 왕국에서도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영광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는 데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보상을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기꺼이 열심을 내고 고통을 받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구제함과 기도 가운데서 같은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의 영광만을 구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장소와 연관이 있으므로 기도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처에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골방은 사람이 많지 않은 침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낮 시간 동안에는 조용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도 고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쉴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종종 광야와 산을 그분의 골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한 잔의 물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점들은 장래에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것은 장래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갚으신다는 말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것은 장래의 보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은 기도, 그러므로 그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기도는 응답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기도를 의로운 행위로 간주하시며 장래에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말로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동일한 말로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참되게 영 안에서 부담을 가졌을 때 종종 동일한 말로 여러 차례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독창적인 것이며 천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길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를 길게 연장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짧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죄인에게 전할 때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거나 긴급한 필요를 느낄 때 짧은 기도는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의 믿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짧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보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는 보고이지만 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보고하는 성격이 있는 기도를 좌절시키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기도를 형식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기도의 예로 삼아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부터 13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이것이 단 한 번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또 다른 경우에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의 말씀과 그곳의 말씀이 유사하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곳의 기도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단지 이 몇 마디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고자 하는 갈망과 의도가 이 기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사람을 향한 영원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에는 당신의 라는 말이 세 번 언급되며 우리 라는 말이 네 번 언급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 위에 사람들에 의해 거룩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서 행사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중대한 열쇠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다른 이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흑암의 왕국이 존재하며 대적하는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 이 세상 신이며 온 세상은 그의 손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출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왕국을 땅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조물주로서 피조물인 사탄을 직접 내어쫓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거기에 대적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위는 한때 천사장이었던 사탄에게 이전에 주셨던 바로 그 권위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도록 정해졌는데 흙은 사람이 조성된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하여 사탄의 권위 아래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사람이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사탄을 정복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자신을 연합시키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탄의 왕국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두 번째 사람 아담을 형성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반 로버처는 기도의 궤도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성취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들이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시며 그럴 때 그분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9절 우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그들의 하늘에 속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동안 요구하신 것입니다. 10절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또한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이 임하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것은 우리의 간구함인데 그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네 번 사용되었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양식을 위해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언급된 용서함과는 다른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졌습니다. 과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말이 사용되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들입니다. 유대인의 죄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사함받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여전히 장래에 죄를 씻는 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죄사함은 처음 죄의 씻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매일의 약함과 과실을 용서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지 않은 두 사람의 믿는 이가 함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십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아니라면 적어도 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편에 서서 진실로 산상수훈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이 구절이 앞부분의 연속이며 또한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모두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기도합니다.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며 권세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영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춰나오는 광이입니다. 16절부터 18절 이 부분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하시키는 표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표현입니다. 금식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와 의도와 동기의 문제입니다. 갚으심은 위에서와 같이 보상입니다. 19절부터 34절 이 부분은 보물에 관한 것입니다. 보물은 돈뿐만 아니라 의복과 음식과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동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먹어 삼킴을 의미하며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먹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동록은 문자적으로 먹어 삼킴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소멸시킴 혹은 끝냄을 의미합니다. 좀으로 소멸하는 것은 의복을 가리키며 동록 혹은 먹어 삼킴으로 소멸하는 것은 음식을 가리키며 도적이 도적질하는 것을 돈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매일 음식을 먹어치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쌓아두다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갖고자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이든지 좀과 동록과 도적에 의해서 도적질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가한 보물을 정죄하십니다. 우리는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가난한 믿는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땅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는 것입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옮겨지면 우리의 마음도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마음을 하늘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먼저 가야만 우리의 마음이 뒤따라갈 것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지체는 온몸을 위하여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실명한 사람은 비록 그의 눈에만 결함이 있을지라도 눈먼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눈이 단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두 눈이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한 번에 한 가지 사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각장애를 일으켜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그들의 모든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면서 그들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편에 조금씩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양편 세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분이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22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단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두 곳으로 나뉜다면 우리는 빛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빛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영적인 시력이며 영적인 이상이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조망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며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눈이 약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두 가지 사물에 맞추어지고 마음속에 두 가지 갈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양편에 깊은 계곡이 있는 좁고 굽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믿는 이들은 항상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몸의 다른 지체들의 힘과 같이 사랑의 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힘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탕진해 버린다면 중요한 때에 우리는 힘이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재물에 쓴다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가 왔을 때 우리의 사랑은 이미 소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만 놓여질 수 있습니다. 재물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과 정반대됩니다. 부자는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중국 속담은 부자가 잔인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어조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앞구절에서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음식과 의복에 관하여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구절은 한가한 돈을 처리하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25절 이후부터는 우리의 합법적인 필요에 관한 합당한 태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먼저 음식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의복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음식에 대한 필요가 의복에 대한 필요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의복의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구절이 우리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과 같은 합법적인 필요에 대해서조차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이러한 종류의 염려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어에서 목숨이라는 말은 혼이며 갈망과 원함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혼을 음식과 관련시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없으므로 혼이 피곤하였다고 말합니다. 25절부터 34절 주된 주제는 음식이나 음료나 의복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아마도 음식과 음료와 의복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믿는 이들이 고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은 그의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모든 염려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실 때마다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첫 5일 동안 창조하셨고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셨지만 사람은 마치 그가 첫째 날에 창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이 제기하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무익한데 왜 염려하느냐는 말입니다. 만일 돌이킬 수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염려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26절과 27절은 음식과 음료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쉽게 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은 의복의 문제에 관하여 말합니다. 백합화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은 얼마나 주의 깊으신지요. 여기서 언급된 백합화는 아마도 다채로운 것일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구절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온 생애는 참새와 백합화에 관한 이 두 위대한 약속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실행은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특성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참새와 백합화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일하지 말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참새를 바라보며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모방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남자의 일인 반면에 수고와 길쌈은 여인의 일입니다. 32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는 말은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공급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왕국은 무엇입니까? 한면으로 왕국은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말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왕국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영적인 생활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의 보상입니다. 현재에 믿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장래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왕국의 강조점은 장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추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언급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의로움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이며 6장 1절에서 언급된 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묘사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구절은 현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더욱이 미래의 보상을 강조합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은 당신이 이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어떤 것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얻게 되며 그것과 더불어 당신은 음식과 음료와 의복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가 주어지지만 이미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해집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쉽고 안락한 생활을 정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